성도들이여, 주님을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정말 주의 상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경배할 때 모든 이 변화되는 계절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사랑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죠. 신성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과하게 하시죠. 모든 세월을, 계절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폭풍우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과했죠. 함께 통과했습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건축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죠. 그러자마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한면으로는 놀라운 약속이죠. 또 한면으로는 하나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원수가 교회의 건축을 방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사랑이 우리를 통과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상해 볼 때 한 번은 여기 집회 장소에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 모였었죠. 더 이상 성도들 여기에 다 저희가 모일 수 없을 만큼 성도들이 많았죠. 그러나 여기 여러 집회 장소에서 모인 성도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제 온 도시에 걸쳐서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한 몸이죠.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간증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거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형제님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주님의 인도에 따라 또 형제님들 교통에 따라 2015년부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매년 시작할 때 하나의 인도를 주셨습니다. 우린 여전히 그 첫 번째 표의 연속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만 하고 지나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교통했던 표에 여전히 지속 안에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주님의 축복 아래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표의 요점 아래 가운데 축복 아래 있습니다. 정말 이것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우리의 방향은 우리가 많은 몇 달 동안 형제님들이 주님 앞에서 고려해 왔습니다. 많은 교통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제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칠판 앞에 선 것 같네요. 제가 먼저 표어를 세 가지를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부담이 많은 것은 다시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것이죠. 재점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참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말했죠.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우개가 있을까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대면 집회를 한 지 오래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 그 다음에 무엇이죠? 나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이것은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우리가 전에 했던 것인데요.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또 기능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삼형제님이 새 집회소에 대해 언급하셨죠. 우리가 새 집회소를 가질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기능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 맨해튼에 갔을 때 많은 청년 직장인들이 전에는 이런 쪽에 봉사한 적이 없었는데 그들의 기능 발휘를 통하여 그들의 실제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는데 그들이 자랐습니다. 그들이 생명 안에 성장하였죠. 주님 안에서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기능 안에서 자람으로 이것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정 안에 자랄 때 그들의 생명성장에 따라 책임이 주어지죠. 그러므로 생명성장과 기능의 발휘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수에 있어 증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물론 인수는 아니지만 사실 이것은 생명과 기능성장의 결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 안에서 그분 안으로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붙이는 것입니다. 다시 불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격려가 된다고 믿는데 이 2년 동안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직면하였죠. 우리는 또한 뉴욕시는 락다운도 했었습니다. 3월 20일이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집회를 취소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줌이라는 곳에서 모이기 시작했죠. 이제는 모두가 능숙하죠. 아마 3월 10일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립되기 시작했죠. 우리가 또 이런 방식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회, 우리의 직장생활, 학교생활을 다 바꾸었습니다. 모든 게 바뀐 것 같죠. 모든 게 다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충격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온 사회에 영향을 미쳤죠.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우리의 중고등 청소년들, 우리의 대학생들, 청년 직장인들, 젊은 가정들,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가진 가정들이 큰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또한 장년 형제 자매님들한테 장년 형제님들에게 그들은 이 컴퓨터를 대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하셨죠. 어떻게 줌을 사용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세대를 돌볼 부담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돌봐야 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분은 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장년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많은 형제님들 부담을 가져서 태블릿을 구매할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설치하였죠. 성경 프로그램, 어떻게 줌에 들어가는지, 어떤 버튼들을 눌러야 하는지.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온 도시를 다니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눠주었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는지 알려드렸죠. 성도들의 기쁨은 오늘날까지 가장 집회 신실하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정말 항상 신실하게 집회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새 집회소를 구매하는 문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숨어있던 게 아닙니다. 이 2년 동안 우린 또한 진보하였습니다. 이 두 장소를 구입함에 있어서 홀6에 있는 6집회소 형제님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릴 순 없지만 육집회소에 있는 형제님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지금 선포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축복으로, 시작으로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며칠 전 저희가 격려한 집회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이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생명 안에서, 기능 안에서, 그리고 인수에 있어 증가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그 어퍼웨스트에 있는 그 작은 장소를 찾을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발전에 있었던 하나의 장점은 세상이 온통 뒤집어졌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을 포함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풍성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4집회소, 사위가 구입한 4집회소도 브루클린에 구입하였죠. 우리도 그들의 시작을 또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셨죠. 오늘날까지 돌보아 오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전히 어떤 것을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재점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차가 죽을, 이렇게 시동을 멈췄을 때 배터리가 갑자기 꺼질 때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차가 와서 배터리를 연결하여 점프 스타트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전진할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의 이 요점에, 초점에 대해서 교통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생활을 위하여, 또 다른 영역의 봉사들을 위하여 교통하고 어떤 실행들에 대해서 교통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약간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표현할까 고민하였습니다. 한 형제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죠. 재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주 흥미로운 것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불타오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비 역에선 이렇게 번역하였죠. 신약에 번역을 할 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은사를 불러일으키라고 했는데 다비역에서는 재점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확대역 성경인데요. 확대역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하나님의 은사를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안에 있는 그 불을 부채질하고 불타오르게 하고 그 불을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당신에게 일깨워줍니다. 성도들이여 제가 일깨워줍니다. 일으키십시오. 다시 그 불을 재점화하십시오. 불타오르게 하십시오. 계속 불타게 하십시오. 불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속 안에 주신 그 속 안에 있는 불을 그 은사를 우리 모두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불쏘시개로 불을 끼칠 때 불이 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 불쏘시개 불은 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불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작게 불어주면 불이 붙죠. 다른 집회소에 있는 형제님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침에 저희가 갔던 집회에 오신 형제님들, 저는 오자마자 첫 번째 기도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재점화시켰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하셨죠.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진 않았지만 우리가 주의 상에서 이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40장 찬송이죠. 한국어 35장입니다. 그 크신 사랑 찬양 감사하세. 사랑 인하여 마음이 불타 경배하세. 할렐루야 영광 돌려. 모두의 각자의 마음이 불타야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매일 불타올라야 다시 점화되어야 합니다. 이 2년의 시간 흐른 후에 23개월, 이런 상황 23개월 정도 지속되었죠.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부분이 우리 생활에서 여전히 불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불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담에 대한 마지막 제 말이 있는데, 부담은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불타오르게 하다, 부채질하다, 이렇게 헬라어로는 아나조프레오라고 합니다. 세 단어죠. 세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세 단어인데, 다시 살아있게, 살아있는 불이 되게 하라. 그 말은 다시 이 불이 불타오르게 하라. 살아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해야 합니다. 부채질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불타오르게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불타오르는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일 때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은 약간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식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이들의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기 둘 때 서로서로가 부채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줌 안에서 모이는 것들 그런 목적을 따라 섬기고 있죠. 물론 그것이 많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형제님들 그들의 기도 집회를 온라인으로 가질 수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줌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치질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면하여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습관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면 기억하시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습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했죠. 제가 24절을 읽기 원합니다. 24절 전에 24절입니다. 10장 24절. 그리고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합시다.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습관처럼 포기하지 말고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성도들이여, 특별히 지난 2년간 많은 느낌이 이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데 그 왜냐면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날들에 우리에게 이런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린 서로를 고려해야 하고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격려하다는 말은 두 개의 번역이 있을 수 있는데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자극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극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내용에 따라 다른데 자극할 수도 있고 좋은 방식으로 자극하는 것이 또는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그 소극적으로는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에 있어서 우리의 말로 우리는 뭔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자극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원하는 반응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격려하는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하죠. 사랑하도록. 특별히 사랑하도록. 사랑하도록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에서 선한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임을 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주의하십시오. 어떤 습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함께 모이지 않는 습관 안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심지어 합법적인, 법적인 것을 우리는 존중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길을 찾으십시오. 함께 모일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그룹 집회에서 함께 모이는 식사를 위해 모이든지 교통을 위해 모이든지 함께 모일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여,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계시록에서 2장 3장을 보면 거기서는 교회들의 역사에 대해 말하죠. 그 예언적인 역사, 일곱 교회의 역사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첫 번째 요점은 그 하락에 있는 첫 번째 요점은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늘 매일 신선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어떤 요소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차가워지는 것이 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요소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빵을 오븐에서 꺼냈는데, 케이크를 꺼냈는데 그것을 카운터에 올려놓고 식히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처음에 먹기에는 뜨겁게 되면 식힙니다. 카운터에 올려놓지 선풍기를 불진 않죠. 그 공기 중에 있는 온도, 실내 온도로 식어지게 하죠. 약간 식어지게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식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그랬죠. 그러나 형제님들 주의하십시오.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은 증가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성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이죠. 예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작동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그것은 움직일 것입니다. 역사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국가를 보호, 당신의 목표를, 목적을 위해 이 국가를 보존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를 복음을 위하여 당신의 증거를 위하여 보존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 기도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죠. 대통령, 주지사, 상원의원들,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성투표를 했든지 안 했든지 믿는 이로서 우리는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건함 안에서 그리고 무게를 가진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간증이 증거가 지속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모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복음이 여전히 확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집안에서 그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환상을 갖지 마십시오. 모든 게 다 좋아질 거야.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불법의 비밀. 이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불법의 비밀은 점점 더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내 마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 사랑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고려하며 나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고려해야 하죠. 저는 또한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집회소가 생겼죠. 이제 우리에게는 9개 건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든 모여서 집회소를 청소하던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축복은 함께 집회소를 청소할 때 많은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필요는 바로 교회 봉사를 향한 우리의 열정 또한 재점화되고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어린이 봉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방식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러면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하게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또한 청소년들의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영피플의 집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불쏘시개는 함께 모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렇지 않다면 불은 꺼지게 되죠. 이 분야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역별로, 집회소별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킨다고 할 때마다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계속 흘러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항목과 세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우리 모두는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젊은이로부터 연장하신 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제 부담과 마음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주신이란 부분이 방해받지 않게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있어 개인적인 관계가 교통이 매일 강화되기 원합니다. 세명제님이 통계를 주셨는데 우리의 웹사이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욕교회 앱이 있죠? 저는 정말 기뻤는데 그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웹을 방문한 그 숫자가 정말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 부흥을 위한 주님과의 우리의 교통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더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형제님들 위해 기도하고 모든 교회 집회 장소를 책임지고 있는 형제님들, 함께 조율하고 있는 형제님들이, 봉사 형제님들이 130여 명 정도 됩니다.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형제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제 저희가 1년의 집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다른 그룹의 형제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봉사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온전케 되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진보하게 됩니다. 나에게가 진보하게 될 때 여러분을 위하여도 진보하게 됩니다. 오프닝 워드를 여는 말씀 주신 형제님들, 우리 모두가 거기서 진보해야 하죠. 말씀을 사역함에 있어서 우리의 성도를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룹 집회에 있어서도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 악물 교통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영피플들이 조인하기를, 저희와 함께하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요청하였습니다. 또 자매님들을 위한 것, 또 어린이들을 위한 것,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것들 있죠. 우리가 최근에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하서에 대한 결정 연구가 있었죠. 우리가 곧 그것을 복습하게 되겠죠. 저희가 최근에 빌립보서를 노리고 있는데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무엘 상하서로 들어가기로 할 것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사무엘 상하서를 볼 때 역사 가운데 또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것들 고린도서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의 우리를 위한 예시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훈계와 교훈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시대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다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에서 보는 것은 주님의 일으켜진 사람이 주님과 동역하며 시대를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왕국 시대로 전환하였죠. 왕을 모셔왔습니다. 다윗의 통치를 가져왔죠. 구약에서 다윗은 또 신약에서도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의 첫 페이지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 누구를 봅니까? 우리는 한 자매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자녀가 있죠. 그리고 여기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가 주님과 동역하죠. 각자가 주님과 동역하여 왕국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자매입니다. 한나라는 자매죠.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녀는 자신의 혼을 쏟아내었죠. 주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기의 스스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했지만 어쨌든 이 젊은 자매가 하나님을 접촉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됐죠. 하나님, 저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 당신 또한 필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저의 필요를 채우시면 제가 당신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그 필요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이 젊은 자매님, 이 젊은 여인이 이런 관점을 갖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여호와께 그 자녀를 빌려드리겠다고 말했죠. 하나님이 드린다고 말하지 않고 빌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자매님들의 이 시대의 자매님들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런 자매님들이 필요한지, 특별히 젊은 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가진 자매님들, 그런 자매님들이 주님께 울부짖고 혼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절처럼 그분 앞에 쏟아내는 것이죠.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33절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국을 먼저 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필요가 있고 자녀를 돌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왕국을 먼저 추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저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그러나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당신이 제 필요를 채우실 때 저와 제 가족과 제 자녀들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당신의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나들이 필요합니다. 한나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뉴욕교회에는 한나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종류의 마음을 가진 자매님들이 필요합니다. 이 수십 년 동안 제가 소망하는 것은 많은 자매님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 가신 본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여기 자녀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죠. 우리는 그를 어린 자녀로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을 갖는 역할이죠. 이 집회 가운데 있는 어떤 어린이들, 우리가 얼마 자주 기도합니까? 기도 집회 가운데 우리가 교회 자녀들을 얼마 자주 기도합니까? 제가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모두 여러분은 여러분 어린이 11살, 12살 이하 형제 자매님들, 청소년 형제님들, 우리가 기도 집회에서 여러분을 얼마나 위해 기도한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우린 정말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시대를 전환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있죠. 젊은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게 그의 일을 했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빛을 비추셨고 그는 고난 가운데 어떤 것 공과를 배우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나중에 일으키셨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을 발전시킬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서 2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청소년들도 10대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장 3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청소년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모든 대학생들, 당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를 섬길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인지한 것은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없는데 70년대, 60년대 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젊은이들이 일어나 사회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동기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젊은이들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세대를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높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교회 생활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위해 부담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여러분을 주님이 심으셨든지 여러분은 거기서 여러분의 세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제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많은 하늘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무엘을 일으키시고 많은 다윗을 일으키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한 것은 이것은 우리를 오늘을 위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형제님들이 간략한 말씀을 교통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So where Ricky was talking about
리키 형제님이 교통하신 것 사무엘 상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와 사무엘과 다윗을 사용하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방면에서 사무엘 상하서는 제가 이런 구절들을 발견했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 구절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 상하서 라이프 스터디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도우시어 숨겨진 방식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은 광고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분은 목절 가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목표는 숨겨진 방식으로 목표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의 예를 드리자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셨습니까? 전 제임스 추 형제님에 대해서 교통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형제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그분을 사용하셨는지 그것은 숨겨진 방식이었습니다. 제임스 형제님은 암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저 어떻게 형제님이 돌아가시게 될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형제님의 방식을 바꾸었고 형제님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리키 형제님이 표어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누가 이런 표어를 시작하셨습니까? 제임스 형제님이 이런 부담을 먼저 시작하셨죠. 그것은 형제님은 절박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협력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활동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형제님을 사용하셨죠. 이 표어들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신지 보아야 합니다. 본 것이 없다면 물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해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할 때 이 집회소마다 갖고 있던 그런 역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고자 하는 이런 부담 근데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죠. 주님은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일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제 부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것을 과거에 하신 일과 또 우리 가운데 지금 하고 계신 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부담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인데 주님이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저의 부담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린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감상하게 되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정말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놀라운 방식으로 축복해 오셨죠. 어떤 이들은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분의 교회니까 당연히 돌보셨겠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에베소서 22절에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를 도우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교회 발 아래 두셨다고 말하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종시키시고 교회를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가 되게 교회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아홉 개 집회에서 역사를 볼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면으로 주님은 저에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또 한면으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원한다면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보여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성도들에게 어떤 인수를 보여주라고 하셨죠. 저희가 한 번에 두 개의 지폐소를 구입한 적이 없었는데 두 개의 지폐소를 작년에 구입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기간 동안 200%, 100% 이 나라 안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가져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도우십니까? 우리가 그 일을 볼 때,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볼 때 4장 1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주님 안에 갇힌 사람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으니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생활에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관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과 책임에 대한 것을 위임을 줍니다. 교회로서의 우리의 생활과 책임.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은 그분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당한 몸의 생활을 갖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먼저 하나를 관심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하신 것에 대해 제가 감상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말, 우리 모두는 다 다르죠. 우리 옛사람은 산화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제임스 형제님과 제임스 형제님, 벤자민 형제님과 제가 봉사할 때 항상 저희는 하나였습니다. 다른 집에서 리키 형제님 교통하셨죠? 우리에게 한 명의 임명된 장로와 다른 장로들이 임명된 적이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하나를 지켰어야 했는 필요가 있는지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영의 하나는 그 영 자체이시죠. 그럼 우리는 영 안에서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는 영으로부터 떨어진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를 지키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조금 어떤 것이 필요한데 모든 일에 겸허하고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짊어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합당한 인성 안에 있는 문제이죠. 그것은 겸허하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서로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업 안에서, 직장상에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를 지킬 수 없죠. 하나님에게는 교회 안에서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셨지. 또 하나 방면,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므로 그 영이 하나를 힘써 지키려면 우리에게 합당한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영이 하나를 힘써 지킬 수 있는 이러한 합당한 인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하셨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은 모든 그런 제한들을, 규례들을 제쳐두셨습니다. 이제 이방인들은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를 지킵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도와 또 우리의 전진을 위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